하나님, 우리는 예배가 소중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예배가 너무 소중합니다. 지금 이 자리를 선택하고 이 자리를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배가 귀중합니다. 이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세상의 마음들을 버려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세상의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한 주 예배에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저희가 한 주 예배에 하나님을 듣지 못하면 저희가 점점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여 예배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너무나 소중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야 내 삶이 변화되고 다가서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의 삶을 내 삶으로 채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간절함으로 그 진실함으로 저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습니다. 이 예배 자리를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들의 진심을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옵소서. 이들간에 필요한 바로 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가까워지며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사용하셔 계시며 저를 나팔로 써주셔서 제가 전할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도우셔서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그들과 마음만큼 제거하시며 그들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 협력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또 저 우리 함께 모인 회중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만들어가고자 하오니 지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님께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록 8장입니다.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1절 마지막 절 말씀. 다시 한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 1절 읽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라.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에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시작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수기라. 물의 3분의 1이 쓴수기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의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돼 땅에 사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시록 8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전조증상이라고 한번 잡아봤는데요.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요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가 올 것 같다라고 하면 심장이 곧 심장마비가 증세가 오기 전에는 거기에 대한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가슴이 뻐근하고 불편하고 통증이 있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헛구역질이나 호흡곤란, 메스꺼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불안감 같은 게 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전조증상이 있고 그 이후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심장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조증상은 불편한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이죠. 그렇죠? 내가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요즘에 좀 메스껍고 이 가슴 위쪽에 통증이 있고 조금 불안 증세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게 기분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럼 내가 요즘에 심장 컨디션이 안 좋나? 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확인을 통해서 미리 올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전조증상은 이 사람에게 뭐가 돼요? 선물이 되죠. 만약에 이걸 전조증상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선물이 아니라 그냥 불편한 거죠. 아, 왜 이렇게 메스꺼워? 뭘 잘못 먹었나? 먹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메스꺼워? 여기는 왜 아프지? 내가 운동을 하다가 삐었나?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내가 좀 불안하지? 뭐 안 좋은 일 있나? 나 괜찮은데 왜 괜히 불안하지? 이게 전조 증상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그 전조 증상이 그냥 불편하고 그냥 힘든 것이지 사실은 이게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냥 전조 증상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전조 증상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조 증상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 그건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몸에만 전조 증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삶에도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럼 하루아침에 깨지지 않아요, 절대. 거기 전조 증상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랑 다투어도 뭔가 앙금이 남는다. 내가 이 사람이랑 사소한 거랑 부딪힘이 계속 늘어난다. 전에 안 늘었는데 같이 있을 때 일정한 긴장감이 된다. 그럼 그게 다 뭐예요? 전조 증상이에요. 그게 답답함이고 매스꺼움 같은 거란 말이에요. 뭔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냥 좀 긴장감이 안 풀어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사소한 다툼이 늘어나는 거에서 앙금이 남는 거에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좋게 좋게 풀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이 관계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일이 생기죠. 여러분 업무에서도 전조 증상이 있어요. 내가 일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일이 망하거나 하루아침에 일이 틀어지지 않아요. 거의 항상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조 증상이 있습니까? 항상 계획과 실행의 오차가 커져요. 계획이 이랬는데 결과가 나쁜 건 아닌데 실행해 보니까 좀 다른 게 돼 자꾸. 그리고 방향성이 계속 번복돼요. 뭐가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팀워크 교묘하게 계속 틀어져요. 하면요 이 조직이 하는 일은요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일이 잘 돼가고 있지 않다. 이러다가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내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공허감이나 우울감이 느껴진다. 내가 사소한 일들에 짜증을 되게 많이 낸다. 뭔가 균형 잡히지 못하게 특정한 것에 굉장히 집중되어져 있다. 그럼 뭐예요? 내면의 균형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조 증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빨리 뭘 해야 됩니까? 내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내야 됩니다. 삶엔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의 전조 증상이 있어요. 기도하기 싫고 예배를 가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하나님의 일정 거리를 두고 지내는데도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전조 증상이에요. 그거 내버려 두면 그 사람 신앙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그건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 전조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해내야 됩니다. 내가. 그 전조 증상에서 반응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그냥 넘기면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불이 나서 웽웽웽 사이렌이 울려가는데 그거 시끄럽다고 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이렌이 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끄럽다고 생각해서 아니요 뛰어야 돼요. 그렇죠? 내 인생에 전조 증상이 있으면 거기서 뛰어야 됩니다. 거기서 시끄럽다고 반응해서는 안 돼요. 오늘은 전조 증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읽어나가기는 쉽지 않죠? 여러분 계시록 읽어나가기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 본문 하나를 좀 같이 보면서 해봅시다. 오늘 재현이랑 성중이랑 동섭이랑 무슨 중창단해요? 오늘 특송인데 나만 모르는 건가? 특순이 있어? 뭐 내가 모르는 뭐 이벤트 같은 게 있나? 아니야 없어? 아 그래요? 난 뭐 또 스승의 날이래 니네 셋이 노래 부르는 줄 알았지. 이렇게 옷을 맞춰 입고 왔어요. 네? 맞춰 입고 왔네. 좋아요 되게. 없는 거죠? 그럼 집중해서 설교할게요. 난 또 뭐 중간에 또 오늘 끝나고 뭐 셋이 노래 부르면서 꽃 주는 줄 알았네. 카네이션 같은 거. 네. 그래서 왜 남자애들을 지켰지? 이렇게 섞어서 하지 좀 그랬는데 네. 아니구나? 아 그래요 성준이 잠 좀 깼어요? 너 깨라고 한 거야?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깊게 자 은중아 네. 네. 반가워 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죠 녹음할 때 이런 거 좀 잘라야 되는데 하여튼 네. 네. 몇 년 뒤에 들으면 되게 이상하더라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 설계되는 게 방해되고 그러더라고요 녹음을 들으신 분들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현장성 있기 때문에 예, 봅시다 8장 1절 보죠 일곱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니까 이걸 구조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서부터 엉켜요 사실 구조적인 사고는 아 일곱 봉인을 떼는 거지 근데 일곱 번째 봉인을 떼면 일곱 나팔이네 그러면은 일곱째 봉인에 일곱 나팔이 포함되는 건 이렇게 구조적 사고를 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계시록이 엉키는 거야. 근데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또 딴 일이 벌어지거든. 그럼 아 그럼 일곱 번째 나팔에 이러니까 제일 위가 봉인이고 그 다음에 나팔이고 이렇게 구족사고를 하면 이게 안 읽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냥 일곱 봉인의 이야기를 하고 또 일곱 나팔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성해서 또 시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오해를 하신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안 읽어보셨으니까 오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괜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넘어갑시다. 일곱 나팔을 본다고 해요. 나팔은 뭐예요? 봉인이랑 비슷해요. 봉인은 뭐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 두루마리에 담겨지는데 봉인돼 있으니까 펼쳐지지 않잖아요. 한 뜻이 있긴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거. 있긴데 나타나지 않는 게 봉인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봉인 뗀다는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팔은 뭡니까? 나팔은 언제 나팔을 들어요? 왕과 왕의 군대가 행차할 때 나팔을 불죠. 그렇죠? 그러면은 소리가 먼저 들릴까요? 사람이 먼저 보일까요? 소리가 먼저 들리죠.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 저쪽에서 영화 같은 거 상상해 보세요. 저쪽에서 우리끼리 막 싸우고 있고 와 우리가 이길 것 같다 그러는데 저쪽에서 빠바바 이런 나팔 같은 게 들리고 뭐야라고 보면 흥번지 같은 게 보이다가 그 다음에 군대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가 먼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곱 나팔이 불려진다는 건 하나님이 아직 안 도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그 하나님의 군대가 거기로 찾아온다.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일곱 나팔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다시 나오죠. 금향로가 나오고 많은 향이 나오는데 이게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하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에서 올라가서 하늘 앞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왜 나팔을 보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젠 하나님의 나팔을 불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 상황과 그 현실과 그 문제 가운데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나팔이에요. 아, 멋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세상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표현돼요? 이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어떻게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난다고 하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뭐예요? 지진이 난다는 게 위로부터 이제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흔들리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거예요. 개입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어때요? 기뻐야죠.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으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와, 좋잖아요? 계속 이 정서가 반복되죠? 좋잖아요. 봉인 뗄 때 우리가 얼마나 좋았어. 떼면 좋은 일 생기는 줄 알고. 그렇죠? 좋잖아요. 이거 이제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요. 그럼 하나님께 이제 이 세상에 개입하신 거. 여러분 삶에 개입하세요. 그래서 개입한 이제 첫 번째 나팔이 뿌 불었어요. 나팔 소리 울렸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어떻게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아 그렇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얘랑 나랑 싸웠어요. 이 문제를 해달라고 죄를 개입했더니 와서 화해를 시키는커녕 죄를 팬 거지.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아니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불러놨더니 뭐해요? 이 새끼들이 그런다면 그래 뭐 야 쳐.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불타는 우박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내려옵니까?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붙는 큰 상가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이쯤 되면 다시 내 기도를 철회하고 싶죠.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었어. 맞아. 하나님은 승지를 들었고 힘은 세지. 네, 하나님을 불러서 문제를 좀 해결하라고 했더니 그래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게. 불 붙는 큰 산 같은 거 몇 개 던지자. 저것들 정신 차리게. 뭐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뭘 하세요? 셋째 천사 나팔이니까 회풀에 타는 것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뭐가 이렇게 계속 떨어져. 그렇죠? 그 별의 쓴수기라 사람이 죽는다고 표현.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와 달의 3분의 1이 타결을 봐서 어두워졌다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고 네 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죠. 그러니까는 어떤 풍경이 펼쳐져요? 묵시록적인 풍경이 펼쳐져. 지구 종말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또 영화를 많이 봤잖아. 계속 떨어지는 게 비슷해. 불 붙는 별 뭐. 그래. 큰 불 붙는 산. 이러니까 대충 우리한테는 이게 운석 같은 거잖아. 그렇지? 뭐가 촥 딥 임팩트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촥 뭐가 그런 게 이게 하늘로부터 떨어져 갖고 그러니까 불 붙는 산은 제일 큰 거. 그렇죠? 큰 산은 큰 거, 그 다음에 불타는 별은 그보다 좀 작은 거, 이게 피 섞인 우박은 좀 더 작은 거. 원래 떨어질 때 그게 제일 큰 거, 그 전에 조그만 거, 그 옆에 점 같은 거 이렇게 한꺼번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떨어져서 지구 3분의 1이 이렇게 깨지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SF적인 상상이 딱 되죠. 뭐가 돼요? 자연재해적 종말관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 순간.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계시록에서 주여 제가 살아있는 동안 오시지 마소서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누가 이걸 겪고 싶습니까? 그럼 겪고 싶어요? 전 겪기 싫어요. 그냥 전 이게 좋아요. 이 정도 불의가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이 이 불의를 척결하기 위하셔서 갑자기 운석을 떨어뜨리길 원하지 않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는데 3분의 1이 3분의 1이 몇 명이야 도대체. 그런 시대에 살고 싶어요?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걸 목도하고 싶습니까? 싫잖아요. 우리는 이 본문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읽으면. 그러니까 근데 아시겠죠? 이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건. 그렇죠? 계시록 읽어오셨잖아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금띠 띠고 별 들고 촛대사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계신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도 제정신이 아닌 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세속적 일관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딥 임팩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게 들여다보셔야 계시록을 읽으실 수가 있지. 이 본문은요. 문장을 읽으면서 기분이 안 좋아져서요. 깊게 들여다볼 마음도 안 생겨서 사람들이 훅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안 읽는 거예요. 이런 게 몇 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읽으실 줄 알아야 계시록을 은혜롭게 읽으실 수 있어요. 이번 시리즈의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 인생의 성경을 읽어나가실 때 계시록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시록도 은혜 받으면서 읽게 하고 싶은 게 제 이번 설교의 목적인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물론 이렇게 이런 목적을 얘기하다 보면 마치 여러분들 65권을 다 읽은 사람인 것 같아서 다 이해되는 것도 잘 안 읽는데 내가 괜히 7년 차라는 환상에 이런 걸 하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아는 거나 읽어도 될 텐데 잘 안 읽는데 읽으실 거죠. 계시록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읽으면서 은혜 받아봅시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네 가지를 얘기하죠. 네 가지. 뭐가 나와요? 땅, 바다, 사람, 하늘. 그렇죠? 이게 샘물은 사람들이 마시고 사람이 죽었다고 표현해서요. 이 바닷물이 아니라 그 일반 우리 먹는 물은 뭘로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해서 사람을 상징하게 된다고 연결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 쑥을 먹고 죽었더라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땅, 바다, 사람, 하늘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익숙하죠?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역사 시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한반도라고 하지만 우리는 고조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뭐예요? 천지인 이렇게 하죠. 그렇죠? 하늘, 땅, 사람. 그게 뭐예요? 세상이죠. 우리 고대적인 관점은 하늘, 땅, 사람이 세상이에요. 왜? 우린 바다가 멀었으니까. 그렇죠? 바다를 끼고 생활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지중해 건 사람들은 바다가 배경. 지금은 우리는 한반도도 삼면이 바다지만 우리는 바다가 배경이에요. 바다를 끼고 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중해는 어땠어요? 바다를 끼고 왔다 갔다 하죠. 바다를 끼고 전쟁하고요. 바다를 끼고 교역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건 사람들은요. 바다라고 하는 게 땅만큼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랑 하나만 다른 거예요. 하늘, 땅, 사람, 바다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자, 세상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로 하늘, 땅, 사람, 바다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가 무너지고 뭐가 무너지고 뭐가 무너지고 아니라 뭐에게요? 세상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그 당시 못 봤는데 이게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세요? 아니죠. 흔드시죠. 보세요. 3분의 1이에요. 왜 3분의 1입니까? 그 당시 사고방식에서 3은요. 완벽한 균형이에요. 다리가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자전거 다리가 바퀴가 3개인 자전거 아세요? 인력거 같은 게 바퀴가 3개예요. 뒤에 짐 싣고 가고 사람 싣고 가는 거. 요즘에 관광지에서 많이 하죠. 앞에서 한 분이 끌어가실 때 이 3개의 자전거는 넘어집니까?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이 3개의 바퀴가 3개인 자전거는 뒤집는 거지 넘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넘어지지 않아요. 절대.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죠. 관광지 가면 바퀴가 3개인 오토바이가 있죠. 그거 안 넘어져요. 왜 관광지에서 그런 걸 써요? 안전하라고 그걸 쓰는 거란 말이에요. 빨리 못 간 한 있어도 안전하라고 그걸 쓴단 말이에요. 안 넘어져요. 근데 바퀴가 2개인 오토바이는 어떻게 돼요? 바퀴가 두 개인 자전거는 조금만 균형을 못 잡으면 그냥 넘어지죠. 그렇죠? 그럼 왜 3분의 1입니까? 왜 3분의 1을 치시는 거예요? 3분의 1을 친다는 건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흔드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세요. 무엇으로 흔드세요? 산은 뭐죠? 산은 진리죠. 불타는 산은 뭐예요? 불타는 산이 바다로 던져진 거예요. 산은 땅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은 진리를 생각해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이렇게 찬양을 막 그럴 때 이사야서에서 보는 모든 산 위에 높은 산에서 진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진리가 그 산이 불타서 바다로 떨어진다는 게 뭐예요? 가짜 진리, 거짓 진리를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뭘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해요. 우박은 뭘 상징해요? 생명을 줘야 되는 게 우리가 근데 뭘 줍니까? 죽음을 주는 거죠. 근데 불타는 피 같은 거, 그 피 같은이 어떻게 돼요? 그럼 죽음의 상징성이 되는 거죠.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건 죽음의 상징성이에요. 그렇죠? 구약에서 많이 썼던 상징성이죠. 그러니까 생명이어야 하는 것이 죽음으로. 그렇죠? 진리여야 하는 것이 거짓으로. 그렇죠? 별은 뭘 상징해요? 별이야말로 진리와 방향을 상징하죠. 근데 그 별이 불타서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그런 식이죠. 그럼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잘못된 방향, 잘못된 철학, 잘못된 생명, 이걸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결국 이들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흔들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게 맞아라고 생각했던 그 산이 불타는 산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인생을 흔들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맞아라고 생각했던 그 별이 불타는 별에서 이 사람들을 깨뜨릴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생명이야, 이게 내 인생의 즐거움이라 했던 그 즐거움이 피의 우박에서 이 사람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인트를 더 가봅시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시는 이유 첫 번째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전제한다면 진리의 사람이 가장 크게 어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부리가 세 개의 다리를 가지고 완벽하게 서 있을 때요. 안정돼 있을 때. 그렇죠? 부리가 세 개의 다리를 가지고 완전히 안정돼 있을 때 진리는 절망합니다. 그렇죠? 아, 세상이 안 이러네. 저 부리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완벽해서 저렇게 세상이 돌아가네. 저렇게 안 될 수가 없네. 저렇게 되네 라고 하는 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죠. 근데 그 불의의 세상의 한쪽 다리를 꺾으시면 이 불의의 세상이 실패하는 것들을 보이면 이 불의의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그러면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거기서 뭘 봐요? 희망을 보죠. 아 저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저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희망을 보죠. 하나님께서 왜 이 불의한 세상을 흔드십니까? 왜 이 불의한 세상을 꺾으십니까? 왜냐하면 그 불의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불비가 내린다고 하고 세상에 어떤 나쁜 것 죄송해요. 더워 말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쁜 것이 온다고 하면 세상에 나쁜 것이 온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자꾸 좋은 세상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롭고 착한 세상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격하신다고 하면 내가 세상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못 살고 자연재해를 보내 하나님 나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하는데 뭐가 돼요? 축복의 메시지가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흔들기만 하시죠? 멸망시켜버리지. 왜 흔들기만 하셔요? 그럼 자신 있어요? 하나님께서 흔들지만 않고 멸망시켜버리면 여러분 딱 반대편에서 와 하나님께서 진짜 불의한 세상을 멸하셨고 의의 세상을 오 근데 내가 왜 같이 딸려 들어가지 막 내 다리에 줄 네 개 묶여 있고 막 야 넌 이쪽 소속이잖아 어디를 네가 자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3분의 1만 멸하십니까? 왜 3분의 1만 멸하신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 흔들기만 하시죠? 흔드는 것들을 통해서 뭘 합니까? 이게 잘못된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왜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원래 그런 거 아닌가? 다들 그러고 있잖아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아 이게 돈만 보고 살던 삶의 허무감을 경험하고 내가 처세술에 빠졌던 사람 가운데 절망감을 경험하는 것들을 하면서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가? 나는 이 방법이 맞다고 살아왔는데 이게 아닌가? 흔들림을 통해서 뭘 하십니까? 부르시죠. 그게 아니라고. 그렇죠?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잘못된 방법의 지엽적인 실패를 통해서, 완전한 실패면 이 사람 끝나잖아. 지엽적인 실패를 통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가라고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 흔드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잘하고 있는데 흔드신다는 거예요? 아니죠. 결국은 자충적인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아닌데 생명이라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 그들이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 그게 삶의 방향일 수 없는데 그것을 삶의 방향으로 세웠던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겐 이것이 맞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개입이 이 3분의 1의 세상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으로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지금 내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고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세상이 3분의 1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림을 마음에 그려보시고요.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그림을 보면서, 아, 불의가 승리하지 않는구나. 불의한 방법대로 절대 세상이 돌아갈 수가 없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개입하시는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자들이 돌이키길 바라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면서 흔드시는 개입을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그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의 현재 포지션에 따라서 적용점이 달라 있죠. 첫 번째,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계셨다면, 내가 의롭고 바른 삶을 살고 계셨다면 그 그림이 어떻게 적용되겠어요? 그 그림이 희망으로 적용되겠죠. 아,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잘못되지 않았구나. 저 사람들이 이 악한 방법 방식이 산발이가 되어서 딱 이게 맞잖아라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아니잖아. 아니네. 저게 아니야. 물론 지금도 두 다리로 그들이 세워져 있죠. 세상 여전히 악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어요. 하지만 그 흔들림과 그 부족함은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아라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소망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세상이 흔들리면 나에게 뭐가 돼요? 소망이 되죠. 그렇죠? 격려가 되고.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른 방에 서 있지 않다면 그 그림은 여러분들 뭐가 돼야 돼요? 전조 증상이 돼야 되죠. 콜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아, 계속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 다음엔 3분의 1이 아니겠구나. 이 방법이 지금 부분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결국 최종적인 실패로 가는 거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방식으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큰일 나겠구나.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부르심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한 벽에 붙여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계속의 그림들을 모으세요. 컬렉션 하십시오. 이 마음의 벽에 붙여놓으시고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뭘 느끼셔야 돼요? 그 그림을 보고 희망이 느껴지는지, 그 그림을 보면서 긴장이 느껴지는지, 여러분 위치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반대 방법에 따라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께 생명이라고 하지 않은 것을 생명의 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진리라고 하지 않은 것들을 지혜의 산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별이 아니라고 하신 것들을 내가 인생을 쫓아가는 내 인생의 지향성을 삼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세요? 그 별이 여러분 인생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 산 여러분 인생으로 떨어질 거고, 그 비가 우박이 되고 피해 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경고, 그 콜링이 이 그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림은 이해되셨죠? 적용적인 부분들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왜 지금 이 그림을 보여주느냐?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과정적 세계관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예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흔들고 계시다라는 얘기는요, 굉장히 새로운 개념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런 과정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고 자꾸 완료형 세계관을 가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죠? 하나님은 없거나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모양이네요. 라고 완료형으로 생각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런 일이 벌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뜻이 계셔서 다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저 나쁜 놈이 저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런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런 사고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인샬라를 외치죠. 기독교에서는 없는 건데. 이슬람교에서 하는 건데 그거. 극단적인 생각들로 하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버려요. 그럼 내 선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럼 이 사람은 결국 선택은 어떻게 할까? 지 마음대로 하겠죠. 에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네.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인생의 선택을. 지 마음대로 하겠죠.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개입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뭐를 의미 두지 않아요? 내 선택을 의미 두지 않아요. 내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세계관을 건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이 세상을 돌리고 있는 게, 야, 하나님이 왕이신데 세상이 이 모양이 되면 그건 왕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손 띄고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세상을 흔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사람들이 자기 이기적인 선택들을 해나가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결과가 지금 세상의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선택과 개인의 선택이 현재의 세상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나의 선택과 타인의 선택과 이 시대의 선택이 연결돼서 내 인생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 세상이 굴러가요. 그런데 그럼 세상이 그렇게만 굴러가요? 아니죠. 하나님께 그 잘못된 선택들을 흔드시죠. 하나님께는 그렇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잘한 선택들을 지지하시면서 잘못된 선택들을 흔드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개입하신 게 하나님의 진행형 개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최종적인 평가를 하시기에는 기회를 주고 싶어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흔드심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과 세상 가운데 이런 세계관을 가져요. 그러면 개인에게 어떻게 돼요? 뭐가 중요해져? 내 선택이 되게 중요해지죠. 이 세계관을 가지면 여러분의 곧장 그건 질문이에요. 넌 어느 쪽 사이드에 서 있어? 라는 질문이에요. 넌 어느 쪽 사이드야? 하나님이 세상을 흔드시는 거에 함께하고 있어서 악한 세상을 흔들고 있니? 아니면은 악하게 살면서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니? 내 선택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진행형 사고를 할 때, 이 과정형 세계관을 가질 때야, 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렇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고 내가 하면 우주가 도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해 나가시는데 내가 참여하는 선택을 하느냐 내가 반대하는 선택을 하느냐에서 내 선택이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 주권과 내 개인의 선택의 주체적 가치를 동시에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함께 이 세계관을 제시하시죠. 그렇죠? 이 뷰를 가지셔야 돼요. 이 뷰 없이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지가 잘못한 것도 있고 누가 잘못했는지도 뻔히 알고 세상이 그래서 그런 것지 알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해버리든가. 그럼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이 그따위로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자기 합리화 되어 계시다고 해도 먹힐까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세상을 흔들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세상 편에 서 있었는데 결국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평가받을 텐데 하나님께 다 선하신 뜻이 있으시겠지. 그래서 나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주 뜻을 만들겠지. 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이 있으면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 뜻이 있으면 따라갈 거야. 따라갈 거 아니야. 그 뜻을 따라가지도 않는데 왜 그 뜻이 나한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체적 개인으로 이 사람들이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일곱 교회가 핍박이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꾸 어떤 생각이 갔겠어요? 최종적 생각으로 갔겠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돼? 라고 믿음의 시험이 들던가.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가 로마 권력에서 핍박받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든가. 아니야. 결국 다 좋아질 거야. 주님의 뜻이 계실 거야. 라고 하든가. 사람들이 양쪽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 세상을 흔들고 계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흔드심에 동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 세계관으로 개인의 주체성을 확립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 그럼 이제 내가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주체적으로? 아니죠. 나는 주를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지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팔 소리가 울려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 나팔 소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에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들어가요? 내가 주체적으로 서서 주님을 의탁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의탁하라고 하면 그냥 나는 내 멋대로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시겠지. 이게 의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시고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내가 보고 그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고 거기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군사의 일원으로 설 테니까 저한테 방향을 보여주세요. 깃발을 세우시면 글로 뛰겠습니다. 대신 보급품도 주셔야죠. 라고 그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함께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 의탁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세 번째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이게 이 그림이 우리가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결론으로 갑시다. 첫 번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삶에선 전조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전조증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삶에 어떤 전조증상이 있습니까? 거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반복할게요.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거기 앙금이 사라지지 않아요. 소소한 싸움이 반복돼요. 함께 내 긴장감이 생겨요. 아이스브레이킹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 문제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건 신앙이.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어도 감동이 없어요. 내 주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나 성경을 읽으면 부담감이 밀려와요. 그러면요, 지금 전조증상이 생기신 거예요. 거기서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요, 3분의 1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3분의 1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들의 일에 전조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전조증상에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시잖아요. 그럼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분의 1이 아니라니까.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내가 전조증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 되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지금 곧 지진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새들은 다 날아갔어요. 새들이 날아가면 그 사람은 그 새처럼 지진을 느끼지 못하도 먼 볼 줄 알아야 돼요. 날아가는 새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새들이 다 날아가는 거 보니까 먼 일이 날 건가 보다 하고 나도 그 새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새들이 다 날아가는데 와 장관이다. 그러고 있으면 그 누구 탓을 해요 그걸. 사이렌이 울리면 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에 전조증상 있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에 전조증상 있으세요? 신앙은 절대 그냥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조증상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삶에 전조증상 있으십니까? 그거에 귀닫지 마시죠. 그거에 눈 감지 마세요. 거기에 반응하셔야 돼요. 거기에 반응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전조증상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반응하는 첫 번째 뭐예요? 우선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우선권을 부여하는 거.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전조증상이 느껴져요. 아, 그러면 난 이 사람과 관계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럼 거기서 우선권이 발동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우선권이에요. 난 이 사람이 중요해. 이 관계는 지킬 거야. 그럼 이 생각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움직여야 돼요. 아, 이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 이대로 가다니 관계가 틀어지겠지. 난 근데 난 그런 식으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난 그런 성향이 아니고 사실 그땐 쟤가 이랬고 얘가 이래서 내가 그런 거야. 그럼 쟤가 아니라면 내가 이럴 필요는 없잖아 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관계는 날아가요. 날아가도 되면 그렇게 하세요. 딸로 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이대로 가다간 신앙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간 신앙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전조증상이 떴어요. 사이렌이 울렸어요. 근데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사실 하나님한테 내 마음도 안 풀렸고 나도 그때부터 나도 기도할 마음이 없어. 그리고 이건 잘 이해되지 않고 나는 아직 사실 여기에 미련이 있거든. 좀 이렇게 좀 더 해보다가 나중에 생각해 볼 생각이야. 그 다음에 나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권을 부여하셔야 돼요. 전조증상을 인도하는 건 우선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사이렌이 울리면 뛰는 거예요 무조건. 잠깐만 제가 요리 중이어서 아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 아, 보던 텔레비전만 마저 보고가 아니잖아요. 울리면 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조증상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심장이 약간 안 좋아요. 아시죠? 저는 심장이 약간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정맥 먼저 와요. 저는 여전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정맥이 오면 저는 여러분들 잘 안 만나요. 내가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세네 명 더 만났다가 죽으면 어떡해. 괜찮아요. 그냥 띄엄띄엄 오래 보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제가 그런 제가 최선을 다하다가 갑자기 하고 가길 바래요? 골치 아프다. 교회가 뭐 얼마 뭐 크기를 해 뭐 귀찮아요. 후임 오기도 힘들고 또 스타일도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골치 아파. 일단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요 그러면요 약속 줄여요. 전 글 안 써요. 제가 꼭 해야 되는 거 외에 줄입니다. 스트레칭도 낮춰요. 뚝 떨어뜨려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권이에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우선권이 발동해요. 야, 내가 지금 몸이 이상해지긴 했지만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업 줄여야 돼요. 지금 정리하셔야 되고요. 몸이 먼저예요. 우선권이 발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전조 증상이 뜨면 우선권이 발동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전조 증상이 뜨셨습니까? 여러분 우선권 발동하세요. 이거 먼저 챙기셔야 돼요. 관계에 전조 증상이 생겼어요? 그럼 그거 먼저예요. 그때는요. 내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싹 무시하고 난 여전히 이 사람 아껴.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럼 된 거예요. 그럼 이 관계 나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뭐 서운한 거 있고 됐고 난 주님 믿어. 그럼 끝난 거예요. 거기서 다시 가는 거예요. 난 하나님 믿고 난 하나님 따라. 위, 아래 난 딱 꺾어요. 하나님께서 위예요. 난 아래고. 하나님 내가 따르는 거고. 나 서운하고 이해 안 되고 뭐 그런 것 좀 있었는데 내가 이것 좀 치대고 칭얼거리다 지금 신앙 날아가게 생겼구나 하면요. 저는 다 됐고 시킨 대로 할게요. 저는 납작 엎드려요. 전조 증상이 뜨면 우선권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먼저 그 중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접근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대응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이거 설교한 적 있어요. 몇 년 전에.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라고 설교했어요. 반응과 대응. 반응은 뭐예요? 그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내가 있는 자연스러운 리액션을 하는 거죠. 지금 관계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지금 내가 자꾸 뭐 그냥 같이 있으면 좀 긴장되고 자꾸 뭐 마음도 다 안 털리고 좀 있으면 짜증나. 그냥 당분간 그냥 연락 안 할래. 그럼 그 관계 무너지죠. 대응 걸 볼 기회를 그렇게 반응으로 날리는데 그 관계가 남아나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려고 왠지 또 어색하고 교회 가려는 좀 부담스럽고 난 당분간 그냥 교회랑 좀 거리 두고 갈래. 그럼 뭐 신앙 날아가는 거지 뭐. 안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가요. 날아가요. 여러분 여기 저 목회 7년 했어요. 날아가신 분들 있어요. 회복돼야 되겠지만 많이 날려먹으신 분들도 있고. 왜? 전조 증상이 떴는데 대응하지 않고 반응하니까. 그때가 내 기분이고 뭐고 지금 어떻게든 기도해야 되는 때인데 그때가 내가 지금 내 컨디션이고 상황이고 뭐고 어떻게든 매달려야 되는 때인데 그때 아유 그때 오히려 거리를 두기로 결정해버리니까 반응해버리니까 제일 열심히 해야 될 때 제일 게으르게 하니까 날라가죠. 그게 남아나겠어요?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셔야 돼요. 내가 일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이게 뜨면 우선권을 발동해서 거기에 대응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로부터 내가 자유질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 있고, 그렇죠? 지금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잘못된 걸 흔들고 계세요. 여러분 흔들리는 쪽에 서 있을래요? 흔드는 쪽에 서 있을래요? 전조 증상이 생기면 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흔들고 계시네. 난 여기서 진짜 빠져야겠구나. 아 나 이거 제대로 해야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3분의 1을 흔드심에 대해 내가 반응해내지 않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대응만 하면 되냐? 아니죠. 대응할 때 여러분 항상 필요한 게 뭐예요? 주를 의탁함이에요. 내가 대응하자 이렇게 돼요? 아니죠. 주께 의탁해야죠. 하나님 이 관계를 내가 지키고 싶은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이 신앙 지키고 싶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해줄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탁해야 되죠. 하나님께 개입하실 거예요. 오늘 오전에 어린이 예배 설교하는데 야곱 본문이었어요. 뭐 설교라고 할 것 없이 영상 보는 시간이지만 그 어린이 애니메이션 영상을 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같이 준비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좋더라고. 한 3분 만화인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라반에게 갈 수도 없고 에서에게 갈 수도 없고 그래 내가 인생에 대응하자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자 내 인생이 지금 비상사태다 했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이 전조 증상을 인지하고 이 문제를 우선순위로 처리하기로 하고 이 문제에서 대응하기로 했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야곱이 자기 딴에 뭐 형님한테 기분을 풀어보려고 양떼를 먼저 보내고 다 해봤는데 자기 할 수 있는 대응이라는 게 너무 초라하잖아.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야곱이 어떡합니까? 야곱이 왜 위대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왜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때 야곱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 약복강가에서 엎드립니다. 자기 가솔들을 다 보내놓고 엎드려요. 하나님께 나타나셨을 때 하여튼 나는 신앙도 모르겠고 지금은 난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붙잡고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렇죠? 야곱이 대응하죠. 어떤 대응을 해요? 의탁하는 대응을 하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대응을 해요. 여러분 내가요 문제가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왜 없습니까? 문제가 있죠. 여러분 사이렌이 안 울리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너무 여러 군데 울리니까 전원을 내렸니? 관계도 막 사이렌 울리고 직장도 울리고 막 신앙도 울리고 막 어우 정신없어. 야 전원 꺼 전원 꺼 그런 거 아니? 그럼 속 편하죠. 그럼 속 편하죠. 당장은. 당장은 속 편하죠.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 혹은 거기에 그냥 반응만 할 때 짜증내고 불평하고 반응만 할 때 나 혼자 대응할 때 그래 막 내가 긴장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보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대응하실 때 금자 여러분 상 가운데 해결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계시록 본문 이런 데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 지금 어렵고 힘들지 걱정 마 내가 보복해줄게 4천년 뒤에 내가 지구를 멸망시킬 거니까 그걸로 기분 풀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대응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걸어나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몇 년간 앞으로는 그런 일 없길 바래요.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위기에 대처하는 대응 시스템이 이 나라에 도대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메르스가 나고 우리나라가 전염병이 돌면 이렇게 국가가 좀 잡아야 될 텐데 그렇죠? 메르스가 나고 산불이 나고 뭐 사건 사고들이 등장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국가에는 마땅히 이 나라에 그게 없냐 이게 우리의 분노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스트레스고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세워지길 바라죠. 문제가 생기면 거기 대처를 좀 산불이 나도 그게 좀 조기에 진화될 수 있게 사고가 나도 조기에 구조할 수 있게 병이 생겨도 그게 조기에 박멸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거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비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답답했던 거고 나라가 있는데 나라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개인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죠? 내가 왕이에요. 나는 왕을 섬기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거지 내 왕은 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통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뭔가 성령에 내려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말을 하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길을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서 말하고 내가 생각해서 움직이고 내가 생각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왕이 나예요. 여러분들의 나라의 왕이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죠. 산불은 날 수밖에 없어요. 전염병이 돌 수밖에 없고 안전사고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들이 터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들의 내면,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묻습니다. 대응 시스템 있으세요? 대응하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책임자인데 나라욕만 하지 말고 나라욕을 하세요. 나라욕을 해야지. 그럼 그 나라 말고 내 나라, 나란 한 사람의 나라에 대한 왕은 난데 시스템 있으세요? 조기 진화가 되십니까? 산불이 나면 탈 만큼 타다 꺼지지 않아요? 병이 돌면 돌 만큼 돌다 끝나지 않아요? 내 인생 그걸 대처하고 계세요? 대응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냐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이 좀 떨어지는구나. 내가 영적으로 조금 감각이 무너지네. 아, 내가 그럼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구나. 매뉴얼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요즘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계속 가서요. 내 관계성에 문제가 생겨요. 반복적으로 비슷한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냥 저 사람은 저렇지 뭐. 저 사람은 저렇지 뭐. 또 그런가 보네. 그러면 해결하세요.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반복적인 이슈들이 생겨요. 사실 등장인물만 바뀌어지고 배경만 달라지지 사실 다 같은 문제야. 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같은 관계적인 문제, 같은 업무적인 문제, 같은 삶에 대한 태도의 문제, 같은 욕망의 문제, 같은 욕심의 문제, 같은 계열의 문제가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계속 터져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계속 터질 거예요. 여러분 대응한 시스템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마음을, 내 관계를,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건 다 타버려도 내버려 두세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근데 중요한 거면 내 인생에 중요한 관계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인생에 중요한 신앙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인생에 중요한 기회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대응하셔야 됩니다. 인생에 더 이상 반응하기를 멈추시고 난 내 인생의 관객이 아니니까 영화 보는 사람처럼 내 인생 가지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짜증나고 뭐가 불쾌하고 그래 그러지 마시고, 물론 그 감정적인 건 있죠. 그건 주님과 함께 위로받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푸시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 생에 대응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저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저런 건 됐고 네가 그렇게 하는 건 맞니 생각을 하세요. 쟤는 제 인생은 저한테 달리고 네 인생은 너한테 달려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민할 때 여러분들 그것을 가르치실 거예요. 함께 가르치지만 않고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팔을 부셔서 이 세상을 흔들고 계시다는 게 우리 안에 내가 갖고 있는 대응체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신앙입니다. 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나의 신앙으로 대응합니다. 그것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관계를 살고 내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에게 생기지만 그 문제가 나를 침몰하지 못합니다 하고 고백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돌아가셔서 오늘도 많은 문제들을 만나가시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 자체를 원망하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말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100% 제가 단언컨대 우리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혼자만 문제당한 사람 것처럼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께서 나를 도우소서. 그래 주님께 의탁함으로 이번 삶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할게요. 보통 느린 곡으로 기도하는데 아까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확신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좀 곡조 있는 찬양 그 운율에 담기는 확신이 좀 느껴졌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 우리가 다 찬양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주신 오늘 조금 빠르게 찬양 느리게 찬양하지 않고 기도에 좀 빠르게 빠른 곡이니까 찬양할 텐데 여러분 이 찬양에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내면의 문제, 여러분들의 환경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분이 그의 피 우리를 물보다 더 있게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기대하시면서 확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해결하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시면서 함께 먼저 찬양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원하는 것이 그래 너는 못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네가 못할 만큼 어렵고 힘이 들지만 내가 너에게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일 텐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의탁하여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꿈꾸시는 것을 이루어나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환경을 보고 주저앉아 포기하고 상황을 보고 주저앉아 멈추는 것을 저희가 그만두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리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구하기는 행여나 주님 반대편에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원망하며 혹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자만하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것들을 이대로 회개하게 하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들의 일들을 이뤄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이런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을 받아 주께서 원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